어제 제가 마지막 마치면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 핍박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저들이 저렇게 핍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잠깐 드리고 맺었었는데요. 그래서 핍박당할 때 정말로 강하고 담대할 것을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끝맺었습니다. 오늘 계속 사실은 이어서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8장 특별히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장차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이 고난의 아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도가 고난받는 것은 사실은 뭐 마땅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이고 저들은 버림받은 자들이니까 버림받은 자들로서 택함받은 자들을 볼 때 시기, 질투, 분노, 미움 이런 것이 당연히 솟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는 시민권자이지만 저들은 다 있다가 사라져 버리고 말 땅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늘에 속한 자들을 핍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성도가 아니에요. 어느 청교도 목사님은 천국에 와 있는 성도들이 물론 뭐 그런 상처 흔적들이 다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분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성도의 얼굴에 마귀가 핥히고 한 상처 자국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아픔 고통이 없는 성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고통도 눈물도 아픔도 질병도 이별도 없는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사실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만큼 가장 큰 복이 없다 그랬는데, 사실 어제 좀 화면에서 띄어서 읽고 싶었지만 못했는데 오늘 제가 일부러 좀 띄어달라고 그랬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담 1번 혹시 화면이 준비가 됩니까?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같이 읽고 답도 같이 읽읍시다. 사나 죽으나 그대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것을 다 찾으셨고 나의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구원해 내셨으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오서는 머리털 하나도 떨어질 수 없도록 과연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그렇게 나를 보존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영생을 확신하게 하시며 이제부터 그를 위하여 살기를 진정으로 바라도록 만드시고 또한 그렇게 설 준비를 갖추도록 만드십니다. 아멘. 예. 이게 사실 재미있는 질문인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 개혁파 교회가 인정하고 있는 요리문답 중에 하나인데요. 이 질문이 뭐냐면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가 뭐냐.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우리 성도로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위로가 뭐냐. 나올 때 이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대답해 준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 이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이가 유일한 위로. 사실은 그 어떤 것도 위로가 없고 오직 내가 예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해 주셨고 지금부터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서 정말 위로받을 것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돼지 주염 열매를 먹으면서 정말 비참하게 있던 집을 나간 탕자도 그가 받았던 위로는 내 아버지를 생각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 생각을 했듯이 오늘 우리들이 아침에 특별히 생각을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장차 누릴 그 영광이 뭐냐, 그 영광을 깊이 묵상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그런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돼.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 내 왜 우리 교회가 이런 아픔을 겪어야 돼? 하는 이런 질문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더 누릴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편하잖아요. 왜 내가 이런 것보다도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것이로구나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고난을 극복하는데도 더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야기하고는 자녀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지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로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여기 함께 받는다라고 하는 말에 더 우리가 의미를 좀 생각하면 고난도 같이 겸한다 이런 의미도 의미로 더 많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왜냐하면 영광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것이지만 이 고난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들도 보면은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 사도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막 예수를 주라 증거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공회로 잡혀가잖아요. 왜 하지 말라는 짓을 하냐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 것을 그냥 엄히 경계하고 위협하는데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5장 4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그러니까 사도들 자신들이 그 이름을 해서 즉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을 뭐 당연한 것으로 합당한다. 우리는 그런 존재다.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그것도 또 슬퍼하지도 않고 낙담하지도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공회를 떠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사실은 물론 고통이 있지만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화. 아까 사역 오신 목사님 기도 가운데도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화, 내 속에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그 평화, 평화로운 모습.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것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강, 안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들도 내가 능욕받는 것이지만 그 얼마나 사실은 속으로 뭐 우리식으로 좀 이런 표현을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굉장히 쫄아 그냥 속에 그냥 위협하고 무슨 뭐 재판으로 위협하고 그러니까 막 검찰 안 불려고 와서 모르지만 검찰에 불려가신 여러분들 그냥 불려만 하도 그냥 완전 다 쫄지 않겠어요. 그냥 벌벌 떠나. 그런데 어쨌든 사도들은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고 당당하게 오히려 기뻐했다 말인지 기뻤다. 뭐 사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세도 보면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 모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것을 이집트에 있는 그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성도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이라고 아는 것을 고난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마땅한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모세도 상 주시는 자이심을 내다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바로 장차 누릴 그 영광을 생각해 보면 이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더군다나 사도 베드로는 그 영광을 변화산상에서 봤잖아요. 아, 정말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주를 위해서 천막을 짓고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대답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 이 고난당하는 것이 나 혼자 여러분들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다. 동일한 고난을 받는 성도들이 너무 주변에 많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1절은 내가 이 고난 영광에 참여할 자다라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니 실질적으로 정말 이 세상에는 고난당하는 자들이 진짜 많이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형제 자매들이 지상에 널려 있는 것이 저는 한국교회에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 물론 교회들이 잘못해서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마다 분쟁이 없고 아픔이 없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뭔가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기 질투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교회를 휘집고 다닌다. 그런데 그 환란 중에서 정말 교회가 교회로서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은 위에 계신 주님 바라보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잃지 않냐고 장차 누르게 될 그 영광이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히브리서 11장을 주신 이유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36절에서 38절 사실 많은 아픔들이 있는 것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기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고 시련도 많이 받는데요. 36절에서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민. 이들이 다 믿음으로 살다가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뭐 우리들은 이 정도까지 톱으로 켜물 받는 야, 이거 뭐 토굴에 갇히고 말이지 산에 유리하게 되어지고 야, 참 가죽 이 짐승의 가죽 옷을 입혀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그런데요 이들이 다 자신들만 고난 당한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 고난의 현장에 누가 계시는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이 그곳에 여전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었어요. 여기 우리가 잘 아는 아마 고난의 현장에서 정말 그 떠올리는 그 사람을 생각한다면 구약에서 특별히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생각을 할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풀무불에 집어 던져지잖아요. 그것도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얼마나 뜨거운지 이 세 친구들을 데리고 가는 사람이 그냥 그 불꽃에 타서 죽을 정도로 엄청난 뜨거운 불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 사람을 집어 던졌는데 느부갓네살 눈에 몇 사람이 보였어요? 네 사람이 보였어요. 그 우리가 다니엘서 3장 25절을 보면 그 내용들 우리가 분명히 새놈 던졌는데 저 네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신과 같은 거룩한 한 사람인데 도대체 누군가?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자 바로 제2위격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현장 속에 반드시 누가 있는가? 고난당하는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능히 주의 뜻을 아까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읽었듯이 정말 기꺼이 주를 따라가도록 주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서 사실은 우리가 너무 당하는 아픔, 고통, 정말 핍박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여전히 우리 곁에 있으셔서 우리와 함께 고난의 현장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늘 주님께로부터 허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하나 예화를 하나 들고 싶은데요. 17세기에 스코틀랜드에는 살인 시대라고 하는 때가 있었어요. 1661년부터 1688년 명예혁명이 일어나서 종식이 될 때까지 스코틀랜드는 소위 킬링 타임이라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에 네, 장로교도들, 그렇죠. 언약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카바넌트들인데요. 이 언약도들이 18,000명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왕권 때문에 성경의 최고의 권위, 정황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교회 정치는 장로의 정치다. 이거를 고수하다가 사실은 죽어간 순교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역사상 정말 치욕의 사건이었어요. 뭐 어린 아이들도 그 장로교 신앙 때문에 사실 이 감독교회 군인들이 와서 총불이 불어대면서 너 감독교회를 택할래 장로교회를 택할래 할 때 아이들도 9살 10살 11살 되는 이런 아이들도 나는 이러이런 이유 때문에 장로교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해서 애들도 순교를 당하는 근데 그 순교자들 가운데 위그타운이라고 해서 이 스코틀랜드 서해안 바닷가에 사는 그 동네인데 위그타운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에 두 마가레트 여인이 순교당한 그 현장이 있습니다. 바닷가에 기둥을 박아놓고 거기에 묶어서 바닷물 민물이 들어오면 그 물에 잠겨서 죽이는 그런 일을 하는데 한 여인 마가레트는 18살 먹은 소녀고 그 다음에 40살 먹은 그 아줌마 마가레트 이렇게 두 분이 있어서 이 감독교회를 짜는 이 앵글리칸의 군인들이 이제 40대 된 이 마가레트를 먼저 매달고 물이 들어오는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18살 먹은 소녀 마가레트한테 물음직 자, 내 동료가 죽어가는 것을 보지 않느냐. 너도 지금 장로교를 버리고 감독교회를 택한다고 한다면 살려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 18살 먹은 마가레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나의 동료의 죽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이 그곳에 계신 것을 보노라. 나는 이 주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즉 순교의 현장에서 동료의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18살 먹은 소녀는 나는 내 동료의 죽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본다. 그러면서 순교당할 때 당당하게 시편 찬송을 부르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저는 그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또 그 현장을 저도 가서 보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능히 우리를 도우신다 하는 왜 주님이 그 현장에 계시겠어 그냥 구경하려고 계신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그 현장에 계신 이유는 능히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려고 우리를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시려고 그 현장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고난의 현장, 아픔의 현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도 능히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1절부터 2절, 3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 특별히 2절을 다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바로 주님께서 야 넌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거기서 함께 하겠다.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도 내가 그곳에 함께해서 너를 하여금 침몰당하지도 않고 불에 타지도 않고 나를 능히 건져주겠다 말이죠. 누구를 묵상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이 환난에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우리가 대법원의 판결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대법원에 기댈 것도 없는 것 없이 노회나 총회에 기댈 것도 없이 우리의 소망은 바로 우리를 구속하여 불러주신 내 것이라고 말씀하는 이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그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시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불에 타지도 아니하도록 만드셨듯이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 가운데서 온전하게 건져주실 이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을 내다보며 환난 중에 인내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가장 또 큰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두 번째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장차 누릴 영광을 깊이 묵상하자. 그 장차 누릴 영광을 깊이 묵상하자. 한번 따라합시다. 장차 누릴 영광을 깊이 묵상하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가 기도한 것을 보면 정말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한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성도와 장차 누르게 될 그 주님과 함께 상속자로서 함께 상속을 받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상속자로서 장차 성도가 받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알게 되기를 원한다. 사실은 이 땅에서 알게 돼. 아, 그때 가보면 알지 이런 게 아니고 사도 바울도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장차 받게 될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한 것은 지금 이 땅에서 그렇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사실은 그 기업을 내다보고 그 기업이 있음을 알았기에 이런 환난과 핍박을 능히 견딘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의 고난과 장차 누릴 이 기업을 받고 그곳에서 함께 누릴 그 영광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요. 깜도 안 된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거는 비교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건 누가 봐도 뻔한 것인데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갖다 놓았을 때 비교가 되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데 그분이 너는 내 것이라 말했지. 내가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 그리고 장차 비록 환난을 당하지만 볼지라도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영광스러운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환난을 극복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환난에 정한 것이 환란에 경한 것이 가벼운 환란은 가볍다. 그런데 중한 영원한 영광으로 나아가게 한다 말이지. 오히려 이 땅에서 받는 환란이 우리를 가장 무게 있는 영원한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청교도 목사님 중에 리차드 박스터라고 하는 참목자상을 쓰신 분이 성도의 영원한 기억, 그분도 거창할 죽을 병에서 건집을 받으면서 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리차드 박스터가 이야기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연약함과 고통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알게 하였고 어떻게 살 것인지를 깨닫게 하였다.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쉽게 들어오도록 문빗장을 열어준다. 고난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문빗장을 활짝 열어준다. 사실 그런 거잖아요. 환난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더 나오게 되고 말씀을 더 붙들게 되어지고 하는 경험을 우리가 늘 하듯이 정말 고난의 이 아픔이 우리로 하여금 더 주님을 붙들게 하고 더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더 주님을 알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회를 열어준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이 주는 유익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만 사실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서울교회가 왜 이런 아픔을 겪는 것인가, 물론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온갖 지탄의 소리들을 쏟아놓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금과 같은 일꾼으로 변화시켜주셔서 더 큰 일, 위대한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풀무 속에 잠시 우리를 두셨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 아픔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정말 장차 누르게 될 그 영광스러운 일. 우리 서울교회가 앞으로 이 아픔을 다 딛고 일어설 때 조국 교회를 섬기고 세계 교회를 섬기는 일에 어떤 일을 하시게 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신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새롭게 당첨이 됐다, 새 집에 당첨이 됐다 하면은 지금 조금 허름한 움막집에 살아도 지금 사는 그 불편함을 감내해요. 아니면 일 못 살겠다 하고 말이지. 맨날 불평이나 합니까? 우리가 조금만 참으면 입주하는 거야 하고 들어갈 일은 그 기대감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울교회도 지금 이 고난을 생각하면 너무 속상하고 아프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정말 힘겨운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참고 견디다 보면 반드시 그 영광스러운 일을 능히 감당하도록 우리를 높은 바위 위에 세워주실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난을 깊이, 그래서 이 장차, 고난 속에서 장차 누릴 그 영광을 묵상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아픔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복락이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누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누릴 그 복락을 이야기. 사실 말라기서 3장과 4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나 정말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누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닌지 주님께서 그날 심판해 주신대. 악인은 다 이 초계와 같이 불에 다 타버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의인들은 그 잿더미 위에 세워주시고 환난당한 자들, 고난당한 자들, 정말 상처받은 자들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셔서 그 모든 상처를 싸매어주 고쳐주심으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기뻐 뛰노는 것처럼 그렇게 뛰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 약속이 반드시 서울교회에도 임할 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운 일을 내다보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또 그 영광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그냥 네 가지만 간단하게, 시간이 벌써 다 되어버린 내용 간단히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영원히 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그 영광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그 지위를 영원히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고난당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이 뭐였습니까? 모든 이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또 모든 족속으로 그를 주라 신하게 되고 모든 열방이 다 그 앞에 무릎 꿇게 되는 놀라운 영광, 아들로서 확실한 지위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아들과 함께 상속받게 될 상속자로서 그리고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자로서 우리가 가지는 것이 뭐냐? 내가 아들의 주. 아유 주님,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지 못해. 그렇죠. 내가 행한 내 꼬라지를 보면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 못 받아요. 그런데 나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내가 뭐나 이 어리석은 뭐든 냄새나는 거 이런 거 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나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시는 것이지 더럽고 추악한 냄새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그 아들 예수 때문에 아들의 지위를 영원토록 누리도록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사모하고 묵상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모습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만 보더라도 다, 자, 로마서 8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에 29절 30절. 자, 로마서 8장 29절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뭐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악인을 닮는 것은 이건 불행한 일이지만 내가 흠모하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분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광일까요? 수치일까요? 영광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 운동선수, 축구선수, 뭐 지금 요즘 이강인이 골든볼 받았다고 그냥 막 지금 난리인데 그 사람도 뭐 메시가 우상이든 뭐 호날두가 우상이든 또 아니면 우리나라 선수 중에 또 손흥민이 우상이든가 내가 아, 저 사람은 너무 닮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사람에 있어서 굉장한 칭찬이고 영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독생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선언하신 그 아들 예수님을 닮았다, 이거야말로 우리에게서 엄청난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 영광이 우리 앞에 있다, 우리 앞에 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또 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주님을 신랑으로 영접해, 신랑 혼인잔치에 참여해, 혼인잔치 즐거운 일인 것이잖아요. 혼인잔치에 간다는 즐거운 일이에요. 사실 뭐 설명할 내용이 많이 있지만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지나가서 마지막으로요. 승리자가 받는 고난의 이 고난을 겪은 승리자가 받는 면류관이 주어져요. 면류관이.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아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을 확실히 내다보는 자, 그 소망으로 우리가 능히 그 자리에 들어간다. 주님께서 승리한 자들에게 상을 주시잖아요. 면류관을 세워주세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고, 또 믿음을 지고 달력을 다 마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받을 상을 내다보시고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예,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그 참으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장차 누릴 그 영광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정말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이런 놀라운 모습을 묵상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능히 이기시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고난, 내일 아침에 살펴보겠습니다. 동일한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 넉넉하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